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성경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에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전통사본에는 말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찬식의 제정과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증거를 하였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규례, 즉 성찬식의 규례는 주께 받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께서 이 규례를 제정하셨던 상황을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 라는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강조점보다 나를 기억하면서 물론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역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일곱 가지의 성례를 말하였습니다. 성세 혹은 영세라고 하는 우리의 세례식이 첫째고 그 다음에 성체, 우리 성찬식을 성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견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아세례 주고 나이가 한 14살 돼서 입교식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식이 견진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고해라고 하는 죄를 신부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신품이라고 하는 임직식, 우리들의 임직식과 같은 그런 성례를 말하고 그리고 혼배,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종부라고 하는 장례식을 이렇게 일곱 가지를 그런 성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외에는 그것은 중요한 의식이 될 수는 있어도 성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례는 두 가지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의식입니다. 결혼식도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도 장례식을 하고 임직식도 임직식을 하고 또 입교식도 입교식을 하고 또 고해성사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은, 거룩한 의식은 두 가지 뿐이니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세례는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의식입니다. 구약의 많은 의식들, 성막제도에 속한, 제사제도에 속한 많은 의식들을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지만 주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신약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의식으로 행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의식인 줄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의식들을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그러한 의식들을 반드시 행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믿고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힘써서 주께서 의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성찬을 기피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도 죄가 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는 주의 말씀을 상기시켰고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히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마침내 시기 질투하여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개교를 꾸미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인데 그 죽음은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또 족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아, 기독교 교회에 가보니까 희한한 의식을 행하는데 뭐 떡, 빵 조각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의 몸이다 그러고 예수의 피다 그러는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그게 무엇인가? 아,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게 중요한 모양일세. 교회에 성경 얘기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의식으로 행하겠지.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의 떡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살을, 성찬의 포도즙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매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 1장 22절 이하에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것이 기독교 2000년 확장의 역사의 그러한 이유의 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은 인간의 고상한 철학으로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고침 같은 기적행함으로 기적행함이나 체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철학적인 강론을 듣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것이 아니고 또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여 전파하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죄 씻음 받는 그러한 도가 기독교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함으로써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인지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철학화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 오늘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교회들 기독교를 철학화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오늘 최근의 현상은 1906년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 거의 1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신비주의 현상입니다.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만드는 기적 체험을 하는 종교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운동들이 우리 주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말씀 중심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관심, 그런 흥미를 갖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막연한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런저런 오류에 넘어지고 거기에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그것이 철학화든 자유주의든 신비주의든 그 속에는 죄의 심각성이 없고 죄에 대한 것이 없고 남은 것은 이 세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메시지는 그저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현실주의 이 세상주의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고 부자 되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은 기복신앙은 얘기하지만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사는 운동이지 죄를 가진 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병 고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곡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믿는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육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파하는 도다. 그것은 바로 그 핵심은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죄인들아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죄세심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는 병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많은 사람의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복음을 증거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자주 말씀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를 깨닫지 못한다. 기독교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세상의 현실을 말씀한 것이고 현실은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잃어버린 현실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 바로 속죄사역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행위로 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우리가 조금 지키다가 실패하는 것 잘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그저 항복하듯이 나와서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을 행위로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한 죄를 씻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죄 씻음을 받고 값없이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 내야 받는 구원이 아니고 그저 빈손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붙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또 원리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래서 단번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잘해 내가 이제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줬으니 깨끗하게 너의 죄를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씻어줬으니 이제부터는 잘하라 더럽히지 말고 이제는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죄 가운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는 바로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등을 두드려주시 잘해 잘할 수 있지 예? 이제 잘하는 거야 잘할 걸 내가 기대한다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마 성령으로 도와주마 잘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죄성에 지지 말고 세상의 죄악의 풍조에 넘어지지 말고 힘을 내서 의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신 그 일을 바로 증거하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이죠. 성찬은 유형적인 복음이라. 복음의 유형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요, 속죄요. 그것을 눈으로 표현한 것이 성찬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찢으신 그 살을 내가 먹고 피를 마시듯이 주님이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주께서 흘리신 속죄사역을 내가 믿는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속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 그러므로 성찬에는 상징적인 일치가 있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표현합니다. 성례적 일치라는 말은 상징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성찬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일치가 있다고. 우리는 빵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 같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거나 예수님의 몸이 그 속에 있거나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빵 조각이지만은 그러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니까 일치가 있다. 상징적인 일치가 있어서 빵을 먹지만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포도즙을 마시지만은 포도즙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포도즙 안에 있거나 곁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포도즙은 여전히 포도즙이고 그것은 단맛이 있는 포도즙이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포도즙이지만은 그러나 포도즙은 곧 주님의 피다. 상징적인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지만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빵과 포도즙이지만은 이것을 주님의 몸과 피, 이것을 반드시 내가 먹어야만 영생하는,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의식을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 의식을 빠지지 말도록 오늘은 빠졌을지라도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권면해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세례받은 학생들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 참석을 시켜야 되고 참석 안 하면 너희는 지옥자식이다, 지옥자식이다. 왜냐하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으니 너희는 지옥자식이다, 지옥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은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일치가 있는 상징적 일치가 있는 것을 강조해서 꼭 참석하거라. 다른 날은 몰라도 참석하거라. 병자들도 할 수 있으면 이날만큼은 꼭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른 깨달음을 갖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주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속죄신앙이 있는 것이냐? 내 명령을 지키는 순종심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단지 이 참석할 때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지는 말아야 된다. 합당치 않게라는 오늘 본문의 말은 지식과 믿음이 없이 성찬이 무슨 것인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 빵 조각 먹고 포도즙 마시니까 나도 그거 뭔지 한번 먹고 싶다 해서 그냥 먹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없이 하지 말고 속죄신앙 가지고 신앙 고백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의식이라는 것과 성찬 참여는 우리의 속죄신앙의 고백이라는 성찬의 의미는 속죄라는 것과 성찬의 빵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상징적인 일치가 있다고 하는 점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엄숙히 참여함으로써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속죄신앙을 고백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유익이 있으니까 했죠. 속죄신 주의 은혜, 속죄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평소에도 믿지만은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휘자님, 우리 오집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새로 우리 빛나라인가 뭐 빛나리 우리 찬양곡집 CD를 저한테 주셔서 쭉 한번 다 들어보고 좀 평가하면서 통화하면서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은 속죄 찬양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니까. 찬송의 가사가 속죄가 빠져 있다면 찬송으로서 가치는 좀 약할 것이다. 아, 창조의 찬송도 귀한 찬송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즘 오늘날 현대 찬양들 제가 그 찬양곡 한 30곡이던데 15곡 30곡을 다 들어봤는데 30곡에 속죄에 대한 가사가 없어요. 요즘 짓는 찬송들이 경박하기 그지 없다고 내가 그 오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찬송이 너무 너무 찬송 저작자들을 경박하다고 논평하면 그분들이 섭섭하겠지만은 도대체가 찬송이 뭔지 ABC를 당신들이 아느냐? 음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의 진수이거늘 그 찬송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수박 거닳기식으로 그저 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참 걱정이 많다. 오집사님도 걱정하시고 요즘 찬송이 곡은 전부 락 풍의 템포가 자꾸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좀 전통적인 그런 좀 온건한 그런 찬양이 점점 없어져요. 왜 교회 자체가 목사들이 변해버렸어요. 목사들이 너도 나도 그래야 청년들이 좋아하고 요새 현대인들이 현대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게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부흥 숫자 느리는 그런 데 전부 혈안이 돼서 다 드럼 세트 안 갖다 놓은 교회가 거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요전에 근본총회라고 하는 그 총회 그 특강한다고 갔을 때도 드럼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말고 내가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절할 것 같지만은 이거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데가 갖다 놔서 그냥 안 치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거 치우십시오. 이거. 그리고 무슨 근본이냐. 근본이긴. 세상에 가장 보수라고 하는 보수총회가 드럼 세트 갖다 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 좀 핀잔을 제가 줬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